이 시간 함께 상고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16절로 잡았습니다. 한 곳만 그 2장의 한 구절인데요. 2장의 8절 9절 그리고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제가 봉독하고 이어서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틀 전 조간신문에 미국 갤럽에서 연구한 조사 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미국 국민의 50%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단 한 번에 지금과 같은 인간과 지금과 같은 우주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의 46%, 그리고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오긴 했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이른바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32%, 그리고 우리 보편적 한국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 그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서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15%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사람의 2분의 1, 46%가 우리가 믿는 창조론을 믿고 그 외에도 진화되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32%나 되니까 사실은 상당수가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조사의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아마 한 25% 정도 되리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지능이 떨어지고 우리는 좀 더 이성적이라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진화론을 마치 정설로 믿게 되었느냐? 미국에서는 창조론과 지적설계론과 함께 진화론을 똑같이 가르쳐서 초이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진화론을 정설로 가르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진화론에 쩌들어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한테 성경을 처음부터 가르쳤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스칼을 아시지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신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그 사람, 그래서 많은 인류가 읽은 그 책이 바로 팡세죠. 이 팡세를 쓴 파스칼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경탄할 만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자 가장 믿을 만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팡세를 읽어보십시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성경의 우수성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호텔 객실에 묵으면 기도원협회에서 만든 신약 성경 한 권쯤은 거의 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탄에 맞이 않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우주와 지금과 같은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사역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창조되어졌다, 아니 우연히 진화되어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하고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독해낼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기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궁색한 설명인지요. 우주 만물에는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이성적 복잡성과 다양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따로 놀아나지 않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지만 지구의 혜택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전 우주가 움직여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내 능력과 내 기술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이어서 이 모든 우리 바깥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살지요. 벌어먹기도 살기 힘든 반에 우리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외부의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고 모든 우주 만물이 지구라고 하는 특별히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 그 질문 안에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참된 가치관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여러 가지 증거로 증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위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그리고 이 사회가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양의 신비주의나 아니면 서구 물질주의는 선악의 개념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이 세상에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기준이 어느 곳이나 어느 사회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 가지 충동이 있겠지요? 가서 건져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보호본능이 발동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줬다가 혹시 죽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충동만 있으면 어느 우세한 충동을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3의 충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양심과 도덕률에서 나온 충동이지요. 두 가지가 막 이렇게 혼재되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으킬 때 야 그래도 너 사람인데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덕적 양심이 발휘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때로 못했을 경우에 내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싹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이 이런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손칩시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양심의 공감을 갖는 것까지 다 우연으로 다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선한 삶을 살면 반드시 상을 주고 악한 삶을 살면 반드시 사람들이 벌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는 반면에 자신이 잘못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개념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피조물에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속성과 생각이 투영되어 있지 않은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만 도덕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도덕적 우주요, 도덕적 세상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와 세상 안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면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식물로 소를 먹이지 않고 동물 사료로 그 소를 먹이면 광우병에 걸리게 됩니다. 혼잡한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도덕적 우주로,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것도 진화론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다 진화론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간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앞서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안식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이 실제로 충동을 느끼는 그 욕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미라로 시신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때 노잣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잘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 심지어 그를 따랐던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진화론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인간 세상이 도덕적 우주로 지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군데를 더 찾아 읽었죠. 창세기 2장 8절과 9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을 제가 찾아 읽었습니다. 왜 찾아 읽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무슨 재미있는 우화나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동산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인간이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금령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본래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영생하는 이 일이 마치 우리 안에 건전지가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영생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 하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바대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이 금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초 사단이 타락하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고 그 뱀이 여자를 꾀어서 그 다음에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뭐 가난과 질병과 불행과 이별과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런 생각도 때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인간이 이처럼 고통과 우림을 겪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고향 외고에 집단 결핵을 앓게 된 그런 사건이 소개되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이렇게 결핵을 앓게 되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분명히 한 사람이 결핵에 감염되고 그 결핵에 감염된 아이가 그것도 모른 채 학교에 등교하게 되고 그 아이가 다른 반 아이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핵이 퍼져나간 것이지 처음부터 결핵이 그 학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병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있었던 그 병영군이나 벌레가 처음 들어오는 경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식물을 사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점점점 들어와서 그것이 확장된 거죠. 우리의 실존적 삶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부터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던 게 아니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영국 통치령에 있을 때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곳으로 삼았죠. 그러다가 이민붐이 일어나게 되고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면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 삶의 상태가 처음부터 이런 상태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합리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최초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결국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도 삶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또 조간신문에 OECD 국가 부패지수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1위가 덴마크인데요. 9.3입니다. 2위는 호주로 8.8이고 미국이 7.1 그리고 OECD 국가 평균 부패지수가 6.9인데 우리나라는 5.4입니다. 1.5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패지수가 조금만 회복되어도 4% 가까이 경제성장을 그냥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부정과 부패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일에 사회 자본이 투여되고 헛된 일에 로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장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낭비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보면 다 이처럼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을 뜨면 아니 눈을 감아도 죄의 시달림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그 예쁜 입에서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이 터져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반드시 자물쇠를 챙겨야 되고 어디인지 메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기라도 하려 치면 바짝 긴장해서 조건들을 달아야 되고 전세금과 잔금을 주고받을 때 긴장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삶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사회 문제라고 그래요. 아니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는 너와 나라고 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우리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 아들 찬우가 외출을 나왔는데요. 본래는 포병으로 들어갔는데 PX 관리병이에요. PX 아시죠? 가게. 군인 가게입니다. 군인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요. 물론 유격도 하고 총도 쏘고 할 거는 다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급으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가서 그것을 들이막는데 그래서 제가 3만 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초보 운전을 하면 여지없이 욕짓거리를 한두 번 듣게 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비실재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심도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드라큘라가 있습니까? 뱀파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 비실재하는 존재에 대한 공포심에 바깥에 나다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를 가면 식칼을 문 귀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가셔도 돼요. 힘드시면 저하고 함께 가십시다. 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게 되지요. 아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다면, 누구도 여자를 봐도 음욕을 품지 않고 성폭행하는 일이 없다면, 거짓말 탐지가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하고 군대가 왜 필요하며 감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자본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하면, 아,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벌써 인류가 달을 정복하고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대는 이런 광경을 바라볼 때, 문화예술 분야의 탁월한 재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타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정말 환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0m를 9초 7대로 주파하는 그런 선수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탄성을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머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떡하겠어요? 자꾸 까먹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네?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건 그렇지만 인간들 보십시오. 얼마나 도덕적 수준이 높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기부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나 자기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투옥되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파편적으로 남아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수준만큼 도덕 윤리적인 수준도 함께 높아졌습니까?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지요. 이 역설을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진화론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가설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궁색한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탁월함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거짓과 이선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황우석 교수 사태나 지금도 논문 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하고 도덕적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정말 황홀하게 만들면서도 왜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실망하게 만드냐요. 인간의 죄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읊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10살 남짓한 아이를 성추행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인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갑작스럽게 보내시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 모시지 못했지요. 제가 쓴 전도지에 전도설교에도 나타나 있지만 지금 역사가 우리가 서기 2012년이죠. 그러나 사실 인류 역사가 2012년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얼마나 된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주님의 해라고 했던 그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게 연대를 세웠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공개적인 일이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어떤 사람은 알아도 좋고 어떤 사람은 몰라도 좋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 인류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죠? 가장 많은 나라 말로 그리고 한 번도 정보와 개정 없이 출판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파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성경이 창세기 3장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는 이 뱀의 후손이 혹은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단의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아시지요? 나야가라 폭포에 브릿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레인보우 브릿지예요. 무지개 다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무지개 다리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유래를 봤는데요. 처음에 그 다리를 만들 때 큰 연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 연을 타고 반대쪽 계곡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을 이렇게 딱 당기고 그 다음에 그 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줄을 연결하고 밧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쇠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대들보를 박아가지고 그 레인보우 브릿지를 만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첫 번째 날아갔던 연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유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각종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성경에 기가 눌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전 역사 자체를 다루고 있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분명해지고 더 세밀하게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에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일과 그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그 존재를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시려면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역사적 틀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자체가 종교적 진리만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성경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공간,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서 괴리되어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시면요,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간지를 알 수 있죠. 4장, 5장을 읽어보십시오. 가인, 게르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켰는지, 하나님의 경외했던 사람이 어떻게 제단을 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지요. 이스라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어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어떻게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리되었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망하게 되고, 어떻게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지, 모든 사실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지요. 유다가 사로잡혀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서, 헬라에서 로마가 만들어지는 그 전 과정을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성경 자체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메시아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위해서 보낸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인간을 보내시려면 민족이 있어야 되고 가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성실을 택하시기 위해서 유다지파를 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택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제사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인간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자리에 오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가져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신비한 능력과 기사만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도덕적 삶의 탁월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하는 무능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분의 도덕적인 삶의 탁월함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를 그냥 좌절시킬 뿐이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못 사느냐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십자에서 희생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희생 못하느냐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바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도덕적 모순과 무능으로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분과 상담하면서 회사에서 토익 점수를 많이 받으면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익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 승점을, 그 점수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무능과 진리만으로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에 안성영 목사님이 특강을 듣지 않았습니까?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부터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 아이 골수염으로 뼈가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역사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도 간구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실제입니다. 죄의 세례로도 구원받는 것이요, 죄의 오염으로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바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럼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간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우주 만물이 도덕적 우주로 그리고 도덕적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이 사실,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 모든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아모시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부모를 발로 차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악이에요. 그 악을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제가 자주 질문합니다.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악입니다. 부모가 하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100% 좋은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사고력이나 생각이 부족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 아이에게 폐가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간혹 있겠지만, 부모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것은 그 아이에게 100% 선한 의도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자녀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영생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나의 권위와 내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만 영생할 수 있다. 너는 그 한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한계를 박차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노옥 땅에 살았다 그랬는데, 노옥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유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신 분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 가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로 이어가는 세 가지 사닥다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사닥다리는 이성적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 이런 게 다 이성적 추론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구원받아 보겠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암은 정복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은 정복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달나라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해저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아이한테 잘해줘도 아이는 그 선한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죠.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는 극복될 수 없거든요. 이런 이성적 추론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적 책임, 그 신비주의적인 체험이에요. 어떤 종교나 이단이 없는 그 종교가 없지요. 다 이단이 있죠. 근데 이단이 되게 어떻습니까? 거의 다 신비주의죠. 그렇죠?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방언을 한다, 뭐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범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도덕적 방법인데 보통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의 영역, 영생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노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듣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사실을 내가 믿음의 내용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간략하게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시간에 걸쳐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들어와도 그 사실을 그런 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회의와 더 많은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벌어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최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인한 죄로 인한 결과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순응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이들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에 청렴하여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삶들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앞으로 저희가 갖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미 성경 가운데 드러나오는지를 확인하여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로 조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